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신에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사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그를 그 군대에게로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2021년은 지나갔고 2022년 새해가 와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그 마음에 크냐, 그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크냐,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흉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흉년이란 형편을 인하여 자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결국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자기 길을 자기 세계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쫓아갔을 때 결과는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생각을 따라간 삶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연약함이나 허물이 드러날 때도 많았고 나라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고 그렇다면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면 되겠다.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난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난 여전히 허물투성인데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송구 영신예배 드리면서 칸타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었지요. 보통 영화를 제작하려면 뭐 1년, 2년, 3년, 뭐 길게는 5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시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를 촬영에 들어가기 시작한 기간이 2개월이었다 하더라고요. 준비 기간까지 하면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제작을 해서 현재 64개 영화제에 출품을 해놓고 있는데 벌써 두 군데에서 최고 작품상으로 작품상을 이제 따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주고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적게 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 이 영화는 몰입도가 최고다. 그래서 그 저희들 교회에서 영화를 볼 때 이 스크린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크게 보니까 웅장하고 좋긴 했는데 우리가 메가박스에 또 여기 못 오신 분들 초청해서 가서 보니까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영상이 사람을 그 속에 끌고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는 거는 내가 영상을 보는 거고 극장에서 보는 것은 영상이 나를 이렇게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소망스러운데 작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만 했거든요. 저들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던 이제 16억이라는 이제 빚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기인데 기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지요. 형제 자매들도 모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마침 작년 그러니까 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 12월 달에 목사님께서 전국 형제 자매들 같이 기도회가 시작이 됐지요. 목사님 기도회를 시작하시면서 9시에 마치니까 9시부터 다시 우리는 또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회가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이 되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 적게 되고 눈에 보이는 형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신 거예요. 16억에다가 또 지역 작정에다가 하나님 그걸 다 작정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라면 가능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형편에 매이게 되고 형편의 종이 되고 형편이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CLF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쉬면 안 된다 그래요. 다음 주 좀 쉴까요? 그랬더니 아, 우린 쉬면 안 된다고. 이제 저희들 CLF 모임이 그건 이제 한 40명 가까이 모이는데 거기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시고 저번 주에는 한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발표를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 악하게 살았습니다. 맏아들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다 비우고 그게 쉽지 않아요. 한국 목회자들은. 근데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아온 걸 인정하고 또 자신을 내려놓고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제 아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도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 입은 은혜가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이제 84세 원로 목사님 두 분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성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 입은 은혜가 큽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면 간증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 개랑 한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만약 내가 간증하게 되면 미리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양복 입고 가겠다고.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걸 좀 표현하고 싶은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들이어서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벅차고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들이 많을 텐데 또 여기 나와서 표현하라 그러면 거의 안 하죠. 집에 가서 하지. 그래 이제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고
또 그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벅차고, 저번 주 목요일 날은 저도 잔치를 좀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좀 했는데 한 원로 목사님이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모임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사실 이 CLF 모임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시간 되면 그 성막 책을 읽고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한 분 한 분 마음을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작년 연말은 아까 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로 너무 행복했는데, 25개 도시에서 교회마다 공연장을 빌려서 영화 상영을 했어요. 요즘은 그럴 뭐 외출해서 그런 곳에 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진천에서는 이제 공연장을 좀 그래서 메가박스 극장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영화관이 그 안에 이제 그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관이 일곱, 여덟 개인가 되는데 사람이 거의 안 오더래요. 폐허처럼 그렇더래요. 근데 우리 영화 상영하는 거기만 오후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했는데 6, 70명씩 두 번 다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부여교회는 3명, 무주교회도 3명, 서천이 좀 한 5명쯤 될 것 같고, 그런 교회들도 영화 상영을 하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대전도 집회를 하게 하셨다, 형편을 보면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사역자들이 일을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옹졸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구영신예배 드리면서 3회상 30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태워버렸죠. 왜 다윗이 시글락에 가 머물러 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하는 거기에 합류하려고 하는데 함께하는 장수들이 아니 다윗이 함께 갔다가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불편하게 여기게 되면서 다윗이 이제 뒤를 돌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잿더미가 돼 있고 저 자식은 다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잿더미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 30장이 펼쳐지는 형편들은 말 그대로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그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만한 그 어디에도 기대를 가질 만한 그 어디에도 소망의 어떤 불씨를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이 갑자기 한 손에 돌을 들고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너 때문이다. 내가 당신이 왕이 된다 그래 쫓아왔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처자식 다 잃어버렸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한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할 조건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인간 쓰레기와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피해와서 가정도 꾸리게 됐고 이제 소유도 생기게 됐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원수로 변하더라고요. 대적자로 변하더라고요. 생각 하나 들어가니까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니까 조금 전까지 가졌던 고마운 마음 조금 전까지 가졌던 감사한 마음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포도원 농부들 포도원 농부들이 극상품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주면서 먼 나라로 갔는데 이 농부들은 야 우리에게 이 포도원이 주어졌구나. 바람 피할 집도 없었는데 편안하게 누울 방 한 칸도 없었는데 내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집에 살게 되었구나. 이제는 한 집에서 편안하게 누울 방이 생겼고 바람을 피할 집이 생겼구나. 야, 이 포도를 얼마든지 따서 먹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얘들아 이 포도 좀 먹어라. 아빠 이거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래 마음껏 먹어도 돼.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아빠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포도원 주인님이 계셔. 그 주인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 거란다. 이런 은혜를 베푼 거란다. 그 은혜 잊고 살면 안 돼. 알겠지 얘들아. 얘 아빠 그분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그러면서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그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를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저들이 공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상속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삼자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포도 농부들의 마음도 그렇듯이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다윗을 대적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진 자신들의 모습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야 너희들 나 때문에 은혜를 입어놓고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면 돼 그런 감정 싸움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죽일 놈들 이 때려 죽일 놈들 이 짐승 같은 놈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를 품고 분노를 품고 그렇게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신이 죽게 됐는데 제가 대구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셔서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 그런데 14년 1월 18일 날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토요일인데 현장에 자재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바닥이 났어요. 모래가 바닥이 났어요. 시멘트도 바닥이 났어요. 목재, 석고보드, 브로크 어떻게 뭐가 좀 이렇게 약속이 난 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돈이 바닥이 났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건가? 많은 생각이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임원들 기도회를 갔는데 자재가 바닥이 났습니다. 재정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동안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같이 하나님 의지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또 하나님도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아니 나는 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막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현장 소장이 있는데 현장 소장 하는 게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현장 소장은 전문가고 본인은 비전문가인데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현장 소장이 전문가라도 다 잘하지는 못할 거라고 좀 부족함은 있을 거라고 실수도 좀 있을 거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재정이 바닥이 나서 자재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데 지금 그 얘기할 때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세상에 이 예배당 공사하는데 마음이 없구나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마음이 정리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시글락이 불타버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나오는 600명과 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형편하고 전혀 싸우지 않았더라고요. 그 형편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요. 처자식 잃어버리고 마음이 슬퍼요. 얼마나 슬프죠?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했어요. 세상 다 끝난 줄 안 거지. 처자식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비통한 때지. 내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다가오는데 다윗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해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형편을 피하고 도망가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어떤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양떼를 칠 때 사자 이빨 사이에서 양새끼를 취해왔습니다. 곰의 발톱 사이에서 양새끼를 빼앗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형편에 딱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IQ가 좋아도요 갑작스럽게 어떤 암담한 형편을 딱 부딪히면은 IQ가 60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왔잖아.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새 힘이 솟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쫓아가면 정녕 미치고 찾겠습니까? 쫓아가라. 정녕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쉬운 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내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니까요.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겠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동안 어느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발이 착고에 차여서 갇혀 있는데 처음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왜 이런 감옥에까지 갇히게 하시는 걸까? 그것도 모르겠고 의미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마음이 드는데 한순간 뭐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따라해볼래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확실히 바보 나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셨잖아.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때부터 발은 착고에 그대로 차여 있는데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동안 막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여 있던 착고가 탁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그러고 나가 보니까 한쪽에 간수가 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도 다 도망갔다 싶으니까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우리 여기 있어요. 간수가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시련과 어려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전주곡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게 그리스도에게 역사하는 공식이다. 이것이 목사님이 신전사 말씀을 하시면서 6절을 몇 번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6절을 읽고 하시는 이야기는 다 달랐어요. 또 6절을 읽으시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욥이 어려움을 만났다. 사단이 욥에 대해서 고소하면서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 원망 안 하지. 그래서 사단이 이제 그 욥을 고소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 그 욥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러나 몸은 손대지 마라. 만약 그 몸을 치시면 욥이 분명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좋다. 몸은 허락하겠다. 그 생명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사단이 욥을 몸을 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절망적인 어떤 형편도 만나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딱 정해놓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주자주 우리 마음에 내가 전도해도 열매도 없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는 시련만 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복은 잘 받던데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내가 복음 전하면 뭐해? 주님을 위해 살면 뭐해?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시험거리를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지만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보다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마귀보다 능력이 더 크시면 내가 마귀를 두려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글락을 불태워버리시면서 시글락이 불탄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식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까지 등을 돌리고 돌을 두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다윗은 혼자였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될 수 없는 그 형편, 하나님이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는 그 형편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형편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그래 욥에게 몸을 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생명은 손대지 마라 딱 경계를 정해놓으니까 마귀가 욥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똑같이 골리앗이라는 형편을 만났지만 사울은 골리앗이라는 형편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발을 내딛고 부딪혀 나가면서 다윗이 한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못하더라는 거지. 사울은 그런 말 못하더라는 거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네 머리를 메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 줄 너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너를 붙이시리라. 이런 말 사울이 못한다니까. 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면 사울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할 일이 없는데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없으니까 사울은 벌벌 떨고 있는 거고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로 살았는데 이제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다윗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그러면서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똑같이 궁급한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인하여 궁급한 상황에서 왜 신접한 여인을 불러야 합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잖아요. 무당 구타는 거잖아요. 사울은 그 궁급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었지만 다윗은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고 그 하나님을 힘입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 다 넘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궁급한 속에 어떤 절망적인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이 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시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서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 지경에 다다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 600명의 사람들 만약 다윗이 조금 있다가 왕 될 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을 피해갈 생각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그 아말렉을 쳐서 얻어진 군수물자를 가지고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유다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보며 풍랑과 싸우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풍랑과 싸우며 괴로워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지만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의 길을, 생각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주님만 깨우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주님이 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주님을 깨우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주님과 더불어 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주님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주님으로 능히 넘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거라고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것이고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시련을 만나든 그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내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똑같이 골리앗과 같은 형편 앞에서 사울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살아왔고 똑같이 궁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사울처럼 인간적인 수단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내 생각을 따라 살아온 삶인데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600명이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의 신복들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왕 곁에서 왕의 신복이 돼서 왕을 섬기며 함께 그 왕궁에서 누리며 살 그런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형편만 보고 그들은 원망하고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은 다윗처럼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될 텐데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크게 궁급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2022년 우리 삶 속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힘입고 나가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힘입고 나간다면 여러분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